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회사역을 하는 모든 목회자들, 목회자들의 조건, 자격 이런 게 자세하게 3장에 나오고 4장에는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가.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그 다음에 목사, 성도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16번째 시간,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이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의 처우 문제 이렇게 이제 잡고 또 하나를 좀 적어야 될 텐데, 그래서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의 조언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 4장에는 목사의 인격, 자격, 조건 등 목사에게 요구되는 이런 그 조건들, 자격, 사항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그 안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어려웠고 제가 목사로서 상당히 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고, 오늘은 또 5장 15절에서 25절에는 자격을 갖춘 목사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로서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그 주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강의 설교니까 순서대로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목사들, 또 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제 이끌게 될 그런 목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처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도 보고 이게 어려운 주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서 목사에게 유리하게, 성도에게 불리하게 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석들도 보고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뭐 위얼스비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3,400년 전에 어떤 편견이 없이 이렇게 글을 쓴 그런 사람의 글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앞부분 설명하는 것이 내 주관적인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앞부분을 17절에서 25절에 있는 거, 이 설교의 앞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튜 헨리의 주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뭐 AI가 다 있으니까 매튜 헨리의 그 영어 글 갖다 집어넣으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대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면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갑자기 저에게 생긴 생각이에요. 이거를 내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종합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매튜 헨리는 1662년에서 1714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611년에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50년쯤 이후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청교도,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하던 그런 그 시대에 개신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청교도 계열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누구나 다 매튜 헨리를 꼽을 거예요. 매튜 헨리.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매튜 헨리의 주석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시죠. 매튜 헨리의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여섯 권으로 돼 있는데 뭐 여러 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섯 권짜리는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AI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주석을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쫙 들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서 그래서 주석을 여기 쓰려고 그러면 다른 데 것들이 다 나와야 주석이라는 게 그 이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영국 거기에 국교는 성공회인데 성공회 국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청교도 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라면서 국가교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양심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한 이런 분이 매튜 헨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분들이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학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원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매튜 헨리 이 주석엔 거의 안 나옵니다. 앞뒤 문맥, 그렇죠?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주석을 써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주석을 썼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양심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양심을 찌르는 그래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 주석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로 남아있고 인간의 본성과 교회의 약함을 정확히 꿰뚫는 그와 같은 통찰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주석이. 다만 그 당시가 청교도 중심에 이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이제 올라가 있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대체 신앙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해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그걸 다 교회로 적어놨어요. 교회 이렇게 적으니까 그럼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옆으로 제끼고 그런 거 말고 내 삶에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이거는 거의 최고라고 봐도 돼. 존 길이라고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튜 헨리는 다 칼빈주의자인데 그 시대 상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설교 말씀 또 이렇게 디보션 한다 그러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매튜 헨리가 이야기한 17절에서 25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은 목회자의 부양, 목회자 처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데 17절 가서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한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목회자가 존중을 받으며 이렇게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도 하고 계속 읽고 이렇게 했는데 두 배나 존경할 자다 이 의미를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두 배나 존경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두 배를 존경을 할까?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두 배를 존경하려는데 그럼 한 배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두 배 존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과 행실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목사를 더 존중히 여기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걸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튜 헨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두 배나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가 되는 부양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전에 받던 것보다 두 배를 더 받거나 보통 목사들이 받는 것보다 두 배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배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목사에 대한 사례잖아요. 목사에 대한 처우,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에 대한 사례,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로 잘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두 배의 존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 매튜 헨리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매튜 헨리의 이런 그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즈 노트도 찾아보고 존 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위얼스비는 또 20세기 목사니까 20세기 그 목사의 글도 가서 찾아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두 배라고 했을 때 일단 한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두 배를 이야기하는 게 그 두 배가 뭔가, 그러니까 말로다가 뭘로다 이렇게 존경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두 배가 돼야 되지만 목사에 대한 그런 그 처우, 보통 목사가 받는 것, 그것의 두 배를 여기 있는 것처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교회가 처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매튜 헨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가서 보면 장로들 해서 복수가 이제 나옵니다. 복수. 아, 우리 침례교나 아마 장로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감독, 이게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같은 사람에 대한 그런 호칭이다. 그럼 왜 여기 지금 복수 장로가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단수 목사 이런 체제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이, 또 형제 교회나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복수 목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제 이런 글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100%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 유대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구조가 유대인들의 과거 그 구조하고 비슷해서 장로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일이 당연히 생겼고, 또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꼭 어딜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경우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 중심의 이런 교회가 처음에 형성이 되고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형태로 교회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끝에 가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감독으로 디모데가 처음 임명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로들이 다스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정정치 국가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아, 이게 이방인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점점 단수 장로, 단수 목사 형태로 넘어가고, 그래서 디모데전 3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다른 일들은 집사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 이 두 종류의 직무 수행자가 교회에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들 이거 이야기가 목사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말씀과 교리,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로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매튜 헨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아마 장로교 체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로교 목사예요 매튜 헨리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 왜 그러냐? 목사, 장로들은 다스리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했지. 다스리는 것만 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하는 그런 장로가 있다. 이거는 성경의 구조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왜 그러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정도로 여기라.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두 배를 존경하라고 하면 왜 이상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당연히 더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그런 가운데 잘 다스리면 두 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스리기까지도 잘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두 배의 예우를 갖춰서 교회가 처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다. 어찌됐든 목사의 일은 주로 두 가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우선권을 둔다고 하면 말씀과 교리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교회를 잘 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이들에게 교회는 마땅히 두 배나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그 두 배라고 하는 거는 존경, 존경에는 존중과 그 다음에 부양을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을 왜 바울이 썼을까, 인용을 했을까. 매튜 헨리가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아니 이거 사역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거를 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하고 목사의 살에 처우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목회자 처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약시대에는 타작을 하지 않고 서로 곡식을 밟아서 소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맷돌 같은 게 있으면은 곡식을 밟아갖고 껍질을 벗기는 그런 일을 소에게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타작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소들은 일하는 동안 먹는 거는 충분히 먹도록 이렇게 곡식이 나오면은 소가 먹는 거는 그거는 주인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곡식이 나오면 먹으면서 해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시 말해 일할수록 더 많이 소들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목사들 이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넉넉하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앞뒤 구조를 봤을 때 말씀과 교리 여기에 수고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는 그런 목사,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그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목사에게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지금 매튜 헨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도 또 복음 아래에서도 자신의 일꾼들이 육신의 필요들을 잘 공급받도록 돌보셨다.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소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종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소는 썩어 없어지게 될 빵이 되는 곡식을 밟는데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영원히 남는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매튜 헨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뭐 사무원도 있을 수 있고 부목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야 될 그 사역자들의 넉넉한 생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목회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 자기가 선포하고 다스리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그런 행정 일꾼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썼어요. 사역자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튜 헨리의 그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아, 교회와 이 성도들 간에 어떠한 신뢰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배나 존경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아, 이게, 아, 이런 그 사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목사의 그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그런 목사에게는 그만큼 그 일에 따라서 더 잘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목사에 대한 그 고발이 이제 나옵니다. 목사. 참, 목사에 대한 고발. 이게 목회를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썼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고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반드시 고발이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되고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고발, 뭘 잘못했다 하는 거를 정식으로 집사에든지 여기다 고발을 해야 된다. 떠도는 매튜 헨리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떠도는 소문이나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집사회에다가 아니면 교회에다가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조사부터 해서는 안 된다. 헨리가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옛날에 종교재판소가 있었거든요. 가톨릭 교회 종교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발이 됐는데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요.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된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무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종교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재판식으로 목사를 재판하거나 하면 안 된다. 헨리가 그 당시에 종교재판이 100년 전에만 해도 영국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폐해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재판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를 그런 방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목사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은 그러면 고발장을 교회에다 접수를 해라. 예, 고발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발장 접수할 때 거기 그 나와 있는 절차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고발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누가 한 사람이 갖다 이렇게 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두세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발자가 고발자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 와서, 목사든 그 앞에 와서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거예요. 고발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목사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고발을 가지고 교회가 심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목사에 대한 명성은 특별히 섬세한 문제다. 목사가 비방을 아닌 걸로 인해서 비방을 받거나 이러면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섬세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취급을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명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일이 있기 전에 그래서 제기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매우 신중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어도 두세 명이 정말 그렇다 나도 봤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조건 하에서 목사에 대한 비방이나 목사에 대한 이런 고소를 고발을 교회가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전도서 10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향유라는 게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파리가 한두 마리가 죽으면은 그 파리가 썩은 냄새를 내게 되니까 그 향유 냄새가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목사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사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도 그게 아닌 걸 가지고 목사를 비방을 하면 그러면 썩은 파리처럼 썩은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20절에 왜 이렇게 하느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든 피 고발하는 사람이든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고발하는 사람이든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합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책망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죄인은 공개적으로 책망받아야 된다. 목사든 아니면 고발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죄가 공개적인 죄면 책망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개적 책망은 당사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경고를 받고 이런 죄를 내가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냥 싸매주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도 그것도 고발하는 사람도 인지하고 고발당하는 사람도 인지하고 또 그거를 보는 성도들도 인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헨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 자, 21절은 조금 이따 이제 과로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20절에 죄 짓는 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22절이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목사 안수하는 그런 일에 대한 거거든요. 목사를 임명하는 거 충분히 목사의 자격, 인품 이런 거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은혜, 능력, 자격 이런 거 전혀 잘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목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랬잖아요. 초신자는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독립침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침례교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난 한 20년, 30년 이 진영에 있었어요. 이 진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을 그냥 가서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일을 특정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영혼의 자유와 이런 모든 거 하고 침례교 이런 거 모든 거 하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까딱 잘못하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워서 목사를 만드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 검증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 그 교인들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 자체도 불행해지고. 제가 목사를 하다가 교회를 망쳤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한 번 임명이 된 다음에 목사 노릇을 못 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닥칩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닥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사를 임명하고 하는 그 일을 교회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부인과 자식들과,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보고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예, 그러고서는 교회가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목회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다음번은 저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자, 이 구절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면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어떤 사람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면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너무나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 6개월이고 교회를 못 나오고 뭐 이런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벌을 해야 돼요. 사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 손을 얹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를 어떤 사람 했다가 징계를 풀어주는 것도 그분이 정말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명백한 것과 같은 징조가 없이는 쉽게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 지금 매트 헨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문맥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 안수에 대한 문맥인가,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자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사면하는 그런 절차인가. 먼저 19절에서 20절은 장로 고발하고 공개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22절에는 성급하게 이런 일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24절, 25절 가면 죄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이런 내용,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교회의 권징과 그 다음에 판단의 흐름으로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사 임명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권징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했을 때에도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회개의 이와 같은 그 징조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때 그때 가서 신중하게 이렇게 사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지금 헨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트 헨리만 그런가 하고 또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근데 주석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옛날에 쓰여진 그런 주석들이, 목사 임명, 예, 그 다음에 징계받은 거 사면하는 거, 그거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22절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는 게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는 거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계를 급하게 푸는 것도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는 거가 된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게 오묘한 겁니다. 오묘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회복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인정 행위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수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공적으로 선언도 하고,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회개의 모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분하고 형제 자매를 잘 지키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공적인 이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25절이 사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써있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여기 23절은 디모데에 대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권고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줄을 적은 거예요. 그냥 가서 보시면은 여기 22절 다음에 곧바로 24절로 넘어가는 게 그게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23절은 바울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괄호로 하나 디모데 건강에 대해서 하나 적은 건데 앞뒤 문맥은 쭉 이어지면 그러면 20이 다음에 24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면에 관한 건데 회개의 증거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다양한 죄와 죄인을 다루는데 큰 지혜가 필요하다. 헨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죄는 너무 명백해갖고 그래서 그냥 당장 교회의 징계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곧바로 심판으로 가서 교회 징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조사를 통해서 한참 들여다봐야만 이런 것이 나타난다. 회개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사면을 받아야 되고 누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죄에는 은밀한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죄는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죄예요. 목사가 짓는 죄라든지 성도가 교회를 뭐 이렇게 파멸로 이끄는 그런 뭐 일을 해서 하는 그런 죄라든지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헨리가 뭐라고 이제 요약을 했냐, 교회는 이 모든 죄인들을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건 명백한 건 빨리 징계를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떤 건 엄중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 이렇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고 디모데 자신에 관해서는 바울이 23절에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21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든 집사든 교회의 어떤 직무를 맡아서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분들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떤 이유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두거나 아래로 두거나 하는 이런 일 이건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자기가 행한 목회 사역이나 이런 직무 사역에 대해서 회개 보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오늘 말씀도 나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요즘 이렇게 디모데 전서 이런 거 강의하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어느 면에서 좀 즐거움도 느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목회라고 하는 거를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제게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강에 대한 권면이죠. 건강에 대한 권면. 디모데는 사람이 좀 소심한 그런 사람, 앞뒤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소심하고 체질도 좀 강하지 않고 병도 많았다고 얘기하니까 잦은 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엄청나게 절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디모데라고 한 사람이 너무나 엄중하게 느낀 거예요. 바울이가 맡겨놓은 교회를 내가 지금 가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 정말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강박관념 같은 식으로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병도 있고 자진병도 있으니까 내가 갔으니까 와인을 조금 쓰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잖아요. 와인. 이 와인은 이거는 동형 이의어입니다. 와인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도 되고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도 되고 와인이 가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포도를 으깨갖고 나오면 그것도 와인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럼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떤 분이 왜 이거를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포도주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은 포도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3절에 감독, 목사의 직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아요. 여기 술은 우리가 지금 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와인에 내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완전히 절주를 해야 되는 거다. 와인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목사의 자격을 지금 규정해 놓고는 여기 와서 디모데전서 조금 포도주 먹어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예, 안 되잖아요. 일단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목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디모데 넌 좀 조금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포도주가 일단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시린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나시린, 나시린의 특징, 나사르 사람의 특징은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즙, 포도 말린 거, 포도주, 포도 껍질, 포도 씨까지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나시린의 그런 규정인데, 아마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그러한 어떤 스타일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포도즙도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즙을 조금 마셔라.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위장병이 있고 이렇게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으냐 포도즙을 마시는 게 좋으냐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면 위장을 더 망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위장병이 있을 때 포도즙을 마시는 게 좋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면 포도주를 마시면 위장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래서 감독 목사의 자격은 술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포도즙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좋은 순도를 가진 그런 포도주스, 포도즙은 위장을 강하게 한다.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가 자기 몸을 적절히 돌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노예처럼 몸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 목사도 운동도 좀 하고 자기 자신을 좀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목사의 처음 문제를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26년까지 18년 동안 이제 목사를 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뭐냐, 사례비, 후생, 복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목사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또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게 뭐냐, 목사 사례비, 후생, 복지 이런 게 성도들에게 가장 아주 제일 큰 관심사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목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대다수 성도들의 트라우마는 뭐냐, 신문이나 뭐 이런 기사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큰 비리를 저지르고 독재를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뭐 어느 교회 뭐 감독이 나와야 된다 뭐 그 다음에 교단장 나와야 되면 교회 돈을 몇 억씩 다 끌어다가 해서 다 나눠주고 선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한 돈을 자기가 노회장 되고 그거 하기 위해 교단장 되기 위해서 수억 원씩 가져다가 해서 다 거기 참여하는 총대 대표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일들, 그런 악한 일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니까 그래서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된다. 모든 목사가 다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사는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1%도 안 됩니다. 1%가 뭐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2023년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한국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가 216만 원이다. 한국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 대다수 한국 목회자가 신학원 다녔어요. 대학원을 다녔어요. 3년을. 학사 4년 하고. 그럼 7년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석사 7년 한 그런 사람이 나이가 50, 뭐 이렇게 60, 뭘 돼가는데 2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례비에 기타 소득을 다 합쳐도 302만 원이고, 4인 기주, 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56% 정도가 지금 목사가 받는 그러한 그 수준이고, 특히 교인이 50명 이하 소형교회 담임 목사는 월 평균 1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중직을 뛰지 않고서는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인이 50명 이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대다수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다. 부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은 다 맡아서 하는데, 부목사는 월 평균 사례비 다 합쳤을 때, 아까 목사는 302만 원인데 부목사는 260만 원 이 정도 분이 안 되고, 그러면서 한국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현실에서는 실제로 대다수 목회자들이 충분한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뭐가 가장 어렵냐 그랬더니,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 돼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게 어렵습니다가 1등. 그 다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목회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부터 이제 뛰다 보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노 땡큐. 예, 나까지 목회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한 10년 내로 지금 하고 있는 목사들의 거의 반 정도가 은퇴를 해야 돼요. 그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걸 메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없어요. 목사들이. 이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럼 한국만 그러냐? 안 그래요. 미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제목이 Pastors are people too.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다. 제가 책 소개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다. 지미 다하트하고 레리 맥누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가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목사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지만 집사든 성도든 교회를 섬기며 목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되는 거, 목사의 고충.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이 안에 특별히 한 챕터가 목사에 대한 그런 처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4월 9일에 목사도 사람이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나한테만 좋은 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식을 해서 취하면 안 된다. 저도 목사로서 목사의 어려움, 자격 조건 이런 모든 것들 다 설명을 하고, 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목사를 어떻게 처우해야만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편견 없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그 사역, 목회자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매튜 헨리는 이것은 사역자, 목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말씀 사역을 존중히 여기도록 주신 이런 질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이거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 사역,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그 사역, 이 사역이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그 질서상의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 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교육 정도, 목사의 나이, 또 목사가 이뤄놓은 그런 경력, 그 다음에 교회에 기여한 거,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교회 또 집사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목사 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 후생복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상식적인 그런 그 수준에서, 특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는 두 배를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그런 비방이 돌 때 그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일방적인 주장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이걸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고발이 있어서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에 대한 이와 같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조심해서, 지금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퍼뜨리면 목사의 인격을 훼손하게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심한 경우는 그럼 데리고 오세요. 가서 목사 앞이나 집사의 앞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목사든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리더든 성도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전에서 합리적으로 교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목사와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